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1일 전화통화를 하고 최근 북한의 도발 사태와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성명에서 두 지도자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고 미국과 한국, 일본 3개국 간의 긴밀하고 지속적인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성명은 두 정상이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대응해서 양국의 방위 협력과 한국의 국방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 정부의 수십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무기 구매 계획에 대해서 개념적인 승인을 했다고 성명을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두 정상이 전화통화에서 한국의 미사일 지침을 한국이 원하는 수준으로 개정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2년 양국 정부가 체결한 미사일 지침에 따라서 한국은 탄도미사일 사거리 800km, 탄두의 중량은 500kg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탄도미사일 탄두 중량을 1톤으로 늘리거나 제한하지 않을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이번 전화통화는 북한이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사흘 만에 이뤄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주 화요일 불법 체류자 자녀들의 추방을 유예하는 프로그램 일명 다카 존폐 결정을 발표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슨 백악관 대변인은 앞서 기자들에게 다카 존폐 결정 발표 시기와 관련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여전히 다카 프로그램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임 오바마 행정부 정책인 다카는 부모를 따라 미국에 불법 입국한 청소년들이 추방 걱정 없이 학교나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2년마다 추방 유예 자격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카 프로그램의 수혜자는 미 전역에 걸쳐서 최대 80만 명에 달하는 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당시 이 프로그램의 폐지를 공약했지만 취임 후 대통령으로서 가장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민 정책에 강경한 상당수 공화당 의원들은 다카 폐지를 요구하면서 5일로 시한을 정해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해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허리케인 하비가 강타한 텍사스와 루이지애나 피해 복구를 위해서 80억 달러의 긴급 자금을 요청하는 서한을 의회에 전달했습니다. 이는 초기 긴급 구호 자금으로서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을 위해서 74억 달러, 중소기업청의 재난대출 프로그램에 4억 5천만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믹 멀베인이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이 요청은 피해 복구를 위한 긴급 착수금이며 향후 자금 요청은 장기적인 재건 수요를 다루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렉 에버트 텍사스 주지사는 텍사스 복구에만 125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백악관의 요청을 즉각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최악의 피해를 당한 휴스턴시를 다시 방문합니다. 또 내일을 허리케인 희생자의 날을 희생자들을 위한 기도의 날로 선포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가 미 연방수사국의 샌프란시스코 러시아 영사관 수색 계획에 대해서 외교관 면책특권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어제 성명에서 미국 정부의 요구는 러시아 시민의 안전을 직접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미국 특수기관이 토요일 샌프란시스코 영사관과 외교관 아파트 등을 수색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비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앞서 샌프란시스코 주재 러시아 영사관과 워싱턴, 뉴욕에 있는 외교시설 등 세 곳에 대해서 일일자로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미얀마 서부 라카인주에서 정부군과 이슬람, 로힝야족 무장 반군 간에 발생한 유혈 충돌로 400여 명이 사망했다고 미얀마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로힝야족 무장단체는 지난달 25일 수백 명의 대원을 동원해서 30여 개의 경찰 초소를 급습했습니다. 미얀마 군 당국은 로힝야 무장단체를 외부 세력의 도움을 받는 테러 집단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소탕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였습니다.
곧이어 생생라디오 매거진과 역사 속 오늘이 방송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이번 주 내내 저희 방송에서 미 중남부 텍사스주에서 발생한 허리케인 하비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텍사스주 휴스턴시 일대가 기록적인 양의 비가 내리고 폭우로 큰 홍수가 발생하면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큰데요. 국립기상청이 예고한 재난 상황에 미국 정부는 물론이고요. 민간단체 등이 솔선수범해서 수재민들을 돕고 있습니다. 재난 현장에서의 모든 구조, 구호활동 하나하나가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그런데 이번 주 미 주류 언론의 주목을 받은 구조단체가 있었습니다. 이 온라인 모임에서 출발한 자원봉사단체 케이준 네이비라는 이름의 모임인데요. 관심을 끄는 이유가요. 바로 지난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참사 피해 지역인 루이지애나주 남부 지역 주민들이 주축이 돼서 결성된 단체이기 때문입니다. 수해 참사를 경험한 사람들로서 수재민들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 테고요. 그동안 12년 동안 쌓은 노하우까지 더해서 사람이 목숨을 잃는 현장에서의 만만치 않은 구조활동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이재민을 구조한 이 단체는요.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손전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등 구조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신속한 정보 공유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여러 곳에서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더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해보겠습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기자들의 취재 이야기 풀어봅니다. 기자 수첩, 미국 내 북한 관련 화제 소식, 뉴스 풍경, 그리고 드라마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VOA 이야기 미국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곡 듣고 가볼까요? 밥 딜런의 Blowing in the Wind 골라봤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하비 9호. 허리케인 하비로 피해를 입고 있는 텍사스주와 루이지애나주의 수해 복구 지원금이 답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셜네트워크 페이스북 CEO인 최고 경영자인 마크 저커버그가 지난달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매칭 펀드 방식으로 수해 복구 지원금을 모으기 시작했는데요. 16시간 만인 30일 현재 5,375명이 참여했는데 모금액이 26만 달러를 넘어섰고 지금도 동참 행렬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이런 거금이 모일 수 있는 건 기부 문화가 익숙한 미국인들의 문화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미국인 기업가들이 종종 하고 있는 매칭 형식의 모금 방식 때문인데요.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100달러를 내면 기업가가 이와 같은 금액을 맞춰서 결국 200달러가 모이게 되는 방식입니다. 저커버그는 여러분이 기부한 만큼 페이스북이 100만 달러 한도에서 동일한 금액을 내겠다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주려는 분들이 많다고 적었는데요. 공동체가 완전히 회복하는데 수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가족과 기업이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다면서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미국의 다국적 기업인 구글도 역시 하비구호 캠페인 사이트를 열고 같은 방법으로 200만 달러 모금을 시작해서 하루 만에 116만 달러를 모았습니다. 애플 회사는 앞서 200만 달러를 기부했고요. 현재도 모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구 기금을 모아서 보내는 기업도 있고요. 맥주 캔에 수제민이 마실 물을 담아 보내는 맥주 회사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할리우드와 스포츠를 대표하는 유명 스타들도 거금을 투척하며 앞장서고 있는데요. 작게는 수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의 거금을 내고 있고요. 페이스북에 자신이 기부하면서 다음 기부자를 지정해서 동료 연예인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배우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기부 문화에 익숙한 미국인들의 정성이 쌓이고 있는 만큼 미국인들은 수해 지역이 하루빨리 복구되길 기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이너센스 프로젝트. 지난 1985년 미국의 위스콘신주 한 마을의 호숫가에서 한 여성이 성폭행을 당하고 매맞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피해자와 수사당국은 한 전과가 있는 남성을 범인으로 지목 구속시켰는데요. 10년 뒤 무죄로 풀려납니다. 또 지난 1992년 5월 미국 미시시피주 낙서비 카운티의 한 연못 수면 위로 3살짜리의 여자아이 시체가 떠올랐습니다. 이 여자아이의 시신은 이틀 전 인근 주택에서 실종된 여아로 밝혀졌고 이 여자아이의 생모의 남자친구는 살인 혐의로 옥에 갇히고 말았는데요. 법원은 1995년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지만 12년이 지난 2007년 살인 누명을 벗고 당당히 교도소 문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사형수와 무기징역수가 억울한 누명을 썼던 건데요. 그들의 석방은 유전자 DNA 감식을 통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수감자들의 결백을 증명해주는 미국의 비영리단체 이너센스 프로젝트의 도움 덕분이었습니다. 올해로 창립 25주년을 맞은 이 단체가 국제학술대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들은 전국 교도소에서 결백을 주장하는 편지를 매달 평균 220건씩 받고 있고 이 가운데 소속 변호사들이 자료를 검토해서 신빙성이 있는 사건을 골라 DNA 증거 찾기에 나선다고 합니다. 어렵게 확보된 DNA 증거는 외부 연구소에 의해 감식이 이루어지는데요. 2015년을 기준으로 감식을 거친 수감자의 약 43%가 실제 무죄로 판명났다고 합니다. 이 단체는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의 사법 시스템의 허점을 메우는 입법 활동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기자들의 취재의 뒷얘기 들어보는 기자 수첩 시간입니다. 저희 VOA 한국어 방송 기자들이 청취자 여러분의 알 권리를 위해서 매일 땀나게 취재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취재 기자와 함께 취재한 내용을 중심으로 편하게 대화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지난 한 주간 한반도 간추린 뉴스 머릿기사로 알아봅니다. 지난 29일자 보도입니다.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전망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가 북한과의 협력 사업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997년 8월 장승길 이집트 주재 북한 대사와 그 가족이 미국으로 망명한 지 20년이 됐습니다. 장 대사의 망명은 북한 최고위급 외교관의 첫 서방 세계 망명이어서 큰 파장과 관심을 끌었는데요. 하지만 20년 동안 장 전 대사의 침묵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층 취재로 보도해드렸습니다. 30일자 보도입니다. 유엔은 올 상반기에 북한 어린이 영양실조 관리 사업을 중점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양실조 어린이 4만 명을 치료하고 170만여 명에게 비타민 A 등 영양을 지원했습니다. 31일자 보도입니다.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30일 북한 문제는 외교적 해법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송영무 한국 국방장관과 미 국방부 청사에서 회담했습니다. 미국의 군축대사가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행동을 요구했습니다. 또 비핵화를 위한 북한과의 대화의 문은 아직 열려있지만 북한이 진지한 대화에 나설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9월 1일자 보도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북한 인권 특사직이 폐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새로운 특사를 임명하는 대신 민간 안보, 민주주의, 인권 담당 차관이 특사 업무를 겸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기자들의 취재 이야기 좀 편하게 대화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기자 수첩 문 열었습니다. 앞서 잠깐 전해드렸는데요. 벌써 20년 전 얘기입니다. 이집트 주재 북한 대사의 미국 망명. 당시에 북한 최고위급 외교관의 첫 번째 서방 세계 망명이어서 참 큰 파장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난해에 한국에 망명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와는 달리 망명 후에 지난 20년 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요. 이번 주 심층 취재로 당시 상황 좀 돌아봤었습니다. 취재 기자 김영권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20년 전 이야기를 꺼내셨단 말이에요.
네.
네. 이유가 있나요? 네,
아무래도 앞서 말씀하셨듯이 그 태용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와 좀 이제 많이 비교가 되고요.
네.
예, 지금까지도 알려진 바로는 북한 외교관 중에 가장 최고위급의 서방 세계 망명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이 장승길 전 대사가 이 미국으로 망명한 지 꼭 20년이 됐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새롭게 한번 다시 조명해 봤습니다.
네. 자, 그럼 일단 장승길 대사가 누군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이 북한 매체들은 전혀 그 망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도를 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 낯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특히 젊으신 분들은 1997년 그 이집트 카이로에서 북한 대사관 이제 대사로 있었습니다.
네.
40대 초반에 북한 외무성 부부장까지 지낼 정도로 잘 나가던 실세 외교관 중에 한 명이었고요.
네.
특히 이집트 카이로는 그 북한이 그 중동 지역으로 무기를 수출하는 전초기지라고 불릴 정도로 거점 지역이죠.
네.
그래서 이제 아무나 대사로 보내지 않는데요.
네.
그만큼 이제 능력 있고 북한 정부에서도 인정받는 외교관이었죠.
네.
그런데 이제 전격적으로 망명을 하면서 이제 큰 당시에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네. 부인도 유명 인사라고요.
예, 북한에서 아주 유명한 그 인민 배우입니다.
네.
북한의 그 가극이죠. 꽃바는 처녀의 주연 배우를 맡아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민 배우 칭호를 받았고요.
네.
당시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상당히 그 아꼈다는 설이 있습니다. 게다가 김 위원장의 첫 부인인 김영숙의 집안 또 동생 김경희와도 가까웠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장 전 대사는 이제 부인 쪽에 그 영향을 받아서 더 그 출세 가도에 올라간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자 얘기 들어보니까요, 이 정도면은 뭐 북한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집안인데요.
네.
왜 망명을 했을까요?
아직까지 그 정확한 이유는 기사에도 그 전해드렸습니다만 네. 그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망명 당시에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었죠. 카이로 주재 북한 대사관 직원들이 뭐 지금도 역시 북한 외교관들 계속 하는 일들이지만
네.
그 여러 가지 그 물건을 밀반입하는 네.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외교관들의 특권을 이용해서 이 장
네.
대사의 망명 전에 그 카이로의 대사관 직원들이 이 시계를 밀반입하다 적발된 상황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 장 대사의 망명에 그런 사건들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 그런 지적도 있었고요. 뭐 당시에 1997년 하면 북한에 계신 청취자분들은 너무나 잘 기억하시는 고난의 행군 시기
그렇죠.
아닙니까?
네.
그 1997년에 또 그 북한의 황장엽 전도동당 비서가 한국으로 망명을 했었죠.
네.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의 워낙 이제 정권 붕괴 직전이다 뭐 이런 지적도 있었고 그래서 북한이 외교관들을 통해서 대규모 원조를 받으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이집트는 북한의 그 주요 우방 가운데 한 나라였습니다만 당시에 대규모 식량 원조를 하지 않았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그 처벌이 내려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처벌을 피해서 망명을 했다. 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북한 정부는 이 망명이 확인되자마자 장 대사 형제가 공금 이용 비밀 누설 혐의로 이미 자격이 정지돼서 조사를 진행하려 했다 뭐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만
네.
사실 뭐 북한 정권이 그 고위급들이 망명을 하거나 탈북을 하면은
네.
늘 그렇듯이 그 이런 혐의를 뒤집어 쓰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범죄자를 범죄. 만들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주장은 좀 신빙성이 낮다는 지적이 지배적입니다.
네. 이 기사에서
네.
임성준 전 대사 인터뷰를 집중적으로 좀 실으셨단 말이에요.
예.
예. 이 임성준 전 이집트 주재 한국 대사는
네.
이 장승길 전 대사의 망명이 아들과 형 가족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네. 그 당시 카이로에는 이제 한국 대사관도 있고 북한 대사관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 이제 제3국 중국이나 뭐 다른 나라에서 큰 행사가 열렸을 때는 또 같이 참석을 해서 마주 보기도 하고 잠시 대화를 나누기도 했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 대사와 다른 사람보다는 이제 접촉이 좀 있었고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특히 이제 주목을 받았던 거는 장 대사의 망명 1년 전, 그러니까 1996년에
네.
그 장 대사의 아들이 이제 이름이 장철민 씨인데
네.
이 철민 씨가 갑작스럽게 이제 임성준 전 한국 대사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한국으로 망명하고 싶다.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당시 상황을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이 장철민 씨는 이제 당시 한 18살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굉장히 그 개방적이고 뭐 카이로에서도 이제 외국인 학교를 다녔죠.
네.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한국인들 또 거기에 살고 있는 한국 교민들과도 스스럼 없이 어울리기도 하고 또 굉장히 해박한 그 지식을 또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그 교류가 활발했던 이제 청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대사관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전화를 해서 대사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자기가 누군지 설명하고 한국행을 요청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망명하면 한 두 가지 정도 이유 때문에 이제 다른 나라들이 받아들이는데요. 기사에도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장 전 대사처럼 이렇게 정보력이 많다거나
네.
그런 인물을 위주로 이제 정치적 망명을 받는데 한국 정부가 이 전화를 받고 이제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아직 미성년자인데다가 그 정보력도 거의 없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것을 감안해서 망명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이 철민 씨가 나중에 다시 전화를 했을 때 대사가 이제 임성준 대사가 아버지 뻘 되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이제 너희 아버지 속 썩이지 말고 좀 이제 있어라. 아, 우리는 망명을 받기는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그 통화가 있은 지 한 2, 3주 뒤에 철민 씨가 결국은 서방 세계로 망명을 했고 일각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거쳐서 캐나다로 망명했다는 그런 설이 지배적입니다.
네. 네. 이 아들을 왜 망명을 하고 싶었을까? 그리고 1년 뒤에 장승길 대사가 망명을 했고요.
네. 보통 이런 경우는 이제 이집트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결국 1년 만에 그 실종으로 그냥 종결 처리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 뭐 실종이라고 합니다만 이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렇게 가족이 망명을 하게 되면은 처벌을 받기 마련인 아닙니까?
네.
네, 마침 또 그 장 전 대사도 한 두세 달 이상 평양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이제 임성준 전 대사는 그리고 돌아왔기 때문에 이 사람 굉장히 실세인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후로 망명을 한 건데요. 결국은 앞서 여러 이유들이 나왔습니다만은 그 아들이 서방세계에 망명한 다음에 아버지한테 이제 접촉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들과 계속 생이별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망명을 하지 않았냐는 설이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장 전 대사의 그 형인 장승호
네.
당시에 파리에 있었는데요. 그 형 가족도 망명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형 가족이 망명을 했기 때문에 이게 아들에다가 형까지 이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은 장승길 대사 부부도 망명을 결정하지 않았겠나 이런 이제 그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자, 앞서 잠깐 그 북한 외교관들이 머물고 있는 나라의 법에 저촉이 되는 행동들을
네네.
북한 당국을 위해서 충성을 위해서 뭐 이것저것 한다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북한 외교관들이 타국에서 자녀들을 네. 데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뭐
네.
태영호 공사 전 영국 공사의 네. 증언도 있었지만은요.
아, 그거 쉽지 않죠.
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외교관 하면은 굉장히 그 뭐 한국이나 미국에서도 존경받고
그렇죠.
또 뭐 일반 사람들이 흠모하는 직업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굉장히 좋은 대우를 받고 존중을 받는 또 근데 이제 북한 외교관들은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죠. 주로 이제 이런 7, 80년대, 90년대 체제 선전에 열을 올리는 그런 선봉장 역할을 했고
네.
더군다나 또 북한의 외화벌이에 또 참여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밀반입을 외교관 신분에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밀수입하고
네.
막
네.
그런데 동원이 되고 그리고 더군다나 그 생활도 충분하지 않아서 그 뉴욕에 있는 북한 그 유엔 대표부 역시 그 건강보험조차 제대로 이제 그 안 돼서
네.
그 뉴욕 일원에 있는 그냥 한인 의사들한테 무료로 그냥 이렇게 그 진료도 받고 수술도 받고 이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상상하기가 힘든 거죠. 일반
네.
다른 나라 외교관들 입장에선. 그래서 이제 임성준 전 대사도 그런 것들이 참 안타까웠다. 임성준 전 대사가 뭐 이집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를 많이 다니지 않겠습니까? 외교관들은
네.
주로 3년마다
그렇죠.
자리를 옮기니까.
네.
그러니까 북한 외교관들을 볼 때마다 그런 게 참 안타까웠다. 게다가 사실 외교관들은 이제 다른 대로 가면 가족들을 다 데려가거나
그렇죠.
뭐 그런 게 이제 일반화돼 있는데
네.
북한 같은 경우는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보안 감시 때문에 자녀가 둘이면 한 명을 평양에 남겨둔다든가
볼모로.
이런 볼모로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을 생이별시키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 우려와 비판적인 목소리가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높죠.
네. 말 나온 김에 미국이나 한국의 외교관들의 삶 간단하게 좀 비교해 볼까요?
상당히 부러움의 대상이라는 얘기들이 많죠. 이제
네.
한국을 비교해 보면은
네.
이제 본인들이 월급을 그대로 받으면서 이제 파견을 나가게 되면 파견지에서의 그 아파트라든가
네.
주택은 또 정부에서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그 자녀들이 그 현지에서 다니는 학교 뭐 사립학교를 가게 되면 그 학비까지도 정부가 다 제공합니다.
네.
그러니까 본국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 외교관이면 한국에 있는 아파트 자기 집은 또 이제 세를 줘서 전세를 준다든가 해서 이중으로 또 이제 경제적인 이제 그런 우려도 없어지고요.
네.
게다가 또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외교관들이 받는 혜택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까지 포함하면은 사실은 뭐 특권층에 속하는 이제 직업이 이제 외교관들이겠죠.
네. 저 외교관 본연의 임무 를 충실히 할 수 있게 정부가
네.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네.
본론으로 다시 들어가서요.
네, 장승길 대사.
예, 네. 장승길 대사가 지금 망명 이후 20년 동안 입을 다물고 있는데 지금 어디서
네.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 제가 그 미 중앙정보국이라든가 정보당국에 이제 소환을 여러 번 보내고 또
예.
전직도 그 중앙정보국에서 일했던 이런 관리들한테 접촉을 했는데 네. 하나같이 모른다고 하거나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개인의 신변 보호 네. 그리고 또 개인의 의사를 가장 존중하는 게 또 미국 사회 아닙니까?
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법적으로 이제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네.
하지만 앞서 우리가 저 태영호 전 공사랑 좀 비교가 되죠.
네.
태 공사는 이제 북한의 민주화 자유를 위해서 상당히 그 활동적으로 네.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반면에 20년간 침묵하고 있으니까 여러 사정이 있겠죠. 뭐 북한에 있는 그 가족들 생각도 했을 것이고. 근데 일각에서는 20년 됐으면 또 북한의 지금 상황이 김정은 정권 들어서서 상당히 지금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이쯤 되면 이제 좀 커밍아웃 이제 좀
세상으로 나올 때가
세상으로
되지
나와서
않았나?
네. 북한의 그 자유와 민주화를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면 어떻겠나 이런
네.
게 이제 여러 인권 단체라든가 탈북민들 사회에서 나오는 목소리입니다.
네, 자 임성준 전 한국 대사가 네. 이 장승길 전 대사한테 메시지를 전했는데.
네.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잘한 결정이라고 한 거죠. 망명이 북한 외교관들의 실태를 앞서 설명해드렸듯이 이제 봐온 입장에서
네.
외교관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유도 제대로 없고 어떤 이제 그 나팔수 역할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자유 세계에 나와서 떳떳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고 또 자기가 선택한 인생을 사는 것 잘한 선택이라고 했고요. 미국에서 또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도 말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한 메시지를 이제 장 전 대사에게 좀 하고 싶은 말은 부디 행복하고 또 건강하고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빨리 무너져서 또 자유로운 북한이 되면 즉 고향에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자신도 염원하겠다고 하면서요. 장 전 대사가 다른 외교관들과 달리 굉장히 점잖은 인물이라고 평가를 하더군요.
네.
체제 선전에 열을 올리기보다는. 그래서 또 기회가 되면 또 이제 또 다시 만나고 싶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네. 자,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북한 고위 관리의 망명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뭐 이제는 아, 또 뭐 이런
나나요.
분위기 아니겠어요? 어떤 의미인지 좀 정리해 주시죠.
지금까지 특히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에도 전후에도 많은 북한 관리들이 그 한국이나 서방 세계로 망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이 태영호 전 공사처럼 다 이제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활동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이 북한의 가족들이나 친척들 때문에 이제 숨을 죽이고 있는 게 이제 다반사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지금 이제 핵미사일 이제 전략 이제 그 비대칭 무기들을 개발하고 국제사회에서 큰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결국은 뭐 무력으로도 북한을 변화시킬 수 없고 협상도 안 되고 결국은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를 열어서 세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고 북한 주민들의 삶이 얼마나 세계에 사는 지구촌 주민들과 동떨어져 있고
네.
너무나 열악한지 또 인권 상황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알려줘야 하는데 일반 탈북민들보다는 전 세계를 빨리 경험하고 먼저 경험하고 다양한 체험을 했던 이 북한 고위층이나 엘리트 외교관들이 좀 앞장서서 그런 목소리를 내면 좋지 않겠냐. 이제 이런 지적들이 국제인권단체들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현건 기자 함께요. 장승길 전 이집트 주재 북한 대사 망명 당시의 상황 또 어떤 의미까지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얘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듣고 계십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순서로 가보도록 하죠. 매직의 노래 루드 골라봤습니다. Saturday morning jumped out of bed and put on my best suit. Got in my car, raced like a jet, all the way to you. Knocked on your door with heart in my head to ask you a question. Cause I know that you're an old-fashioned man. Yeah. Can I have your daughter for the rest of my life? Say yes, cause I need to know. You say I'll never get your blessing till the day I die. Love my friend, but the answer is no, no. Why?
choice. You leave no choice. Can't live without her. Love me or hate me, we will be boys standing at that altar. Or we will run away to another guy and say, you know, you know she's in love with me. She will go everywhere I go. Can I have your daughter for the rest of my life? Say yes, cause I need to know. You say I'll never get your blessing till the day I die. Double up my
네, 노래 들어보셨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다음 순서로 가보도록 하죠. 한 주간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미국 내 한인 여성이 아시아 소사이어티가 선정하는 올해의 젊은 지도자상의 수상자로 뽑혔습니다. 하버드대 벨퍼센터 전 연구원인 백지은 씨가 주인공인데요. 김현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숨겨진 혁명. North Korea's Hidden Revolution. 백지은 전 하버드대 벨퍼센터 연구원이 지난해 펴낸 책의 제목입니다. 북한 내 외부 정보 유입은 북한 주민들 스스로 자신들의 미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고 강조하는 이 책은 지난해 11월 출간 직후 미국과 영국 주요 언론들로부터 큰 관심을 샀습니다. 영국의 BBC 방송과 미국의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폴리티코 등 영향력 있는 매체들이 책의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Information access that people have been taking extraordinary risks to learn about the world outside. 백 씨는 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주민들이 위협을 무릅쓰고 외부 정보를 통해 바깥 세상을 배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것이 북한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에 기여할 것이란 확신을 갖게 돼 책을 쓰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백 씨는 책 출간 후 영국 의회 강연과 미국 내 여러 민간단체에서의 강연을 통해 북한 주민에게 정보가 얼마나 중요하며 어떤 정보를 유입시켜야 하는지 등에 대해 알렸습니다. 백 씨는 이와는 별도로 북한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출범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 씨의 이 같은 활동을 미국의 본부를 두고 있는 저명한 민간단체 아시아 소사이어티가 주목했고 백 씨를 올해의 젊은 지도자상 영 리더 2017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아시아 소사이어티는 지난 1956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이해와 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록펠러 3세가 설립한 국제학술연구단체인데요. 전 세계를 무대로 다양한 주제의 세미나와 전시회를 개최하고 연극 영화 제작, 출판, 언론 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영 리더라는 상은 지속적이고 두드러진 활동으로 국제사회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소통의 다리가 되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40세 이하 남녀에게 주어집니다. 지난달 23일 발표된 남자 15명과 여자 15명의 올해 수상자들은 필리핀과 아프가니스탄, 중국, 미국, 인도, 한국 등 21개 국적을 가진 전문직 종사자들입니다. 수상자들은 오는 12월 호주 멜버른에서 열리는 아시아 소사이어티 영 리더 서밋에 참가해 전 세계 각국 젊은이들과 교류하고 열띤 토론을 벌이게 됩니다. 30명의 젊은 지도자 중 한 명으로 참석하게 되는 백지은 씨의 선정 이후에 대해 아시아 소사이어티의 주한 마차도 담당 국장은 VOA에 북한에 관한 전문성을 꼽았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을 포함해 일반 대중이 김정은 정권과 북한 주민을 동일시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상황에서 백 씨는 북한의 정권과 국민은 다르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마차도 국장은 또 백 씨가 북한 주민의 삶을 대중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줬다면서 북한 주민의 외부 세계를 향한 호기심, 정보 유입, 장마당 등이 북한 사회를 어떻게 바꿔놓고 있는지를 소개했다고 말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의 다국적 기업 구글을 거쳐 하버드대 벨퍼센터 상임연구원이 지낸 백 씨는 현재 영국 옥스포드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받고 있습니다. 백 씨는 VOA에 10년 전 북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는데요. 하버드 대학 1학년 당시 우연히 듣게 된 한 탈북자의 이야기가 시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들 따라 그냥 어디 갔어요. 뭔지 모르고. 근데 그 날이 누가 말씀을 드렸냐면은 그 강철환 씨 아시. 그래서 그분이 와서 오셔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한 I don't know 한 시간 반. 근데 그때는 I understood most of what he was saying in Korean. 하고 이제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제 요독에 간 얘기를 많이 하셨고요. 그날 정말 I did not know anything about.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I was like, this is very shocking. 그래서
이후 백 씨는 북한에 대한 책과 자료들을 읽어 나갔고 교내 북한 인권 모임도 만들었습니다. 2010년 대학을 졸업한 백 씨는 구글사에 취직하면서 북한에 대한 지식과 시각의 질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구글 사내 연구 모임에서 북한이 담당한 겁니다.
테크놀로지, 정보, 인권, 정치 그게 다 이렇게 타이 되는 거는 지금은 너무너무 당연하게 봤지만 그때는 I was so naive. 그래서 그때 확 이제 관심이 이렇게 커지 이렇게 it became much more broad. And then also 북한이랑 북한만 보면은 you can't really learn anything. 그러니까 다른 그때부터 정말 다른 독재 사회에 많이 관심이 생겼어요.
백 씨는 당시 구글사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등을 어기지 않고 북한에 상대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했다고 말했습니다. 백 씨는 구글사를 그만두고 하버드 케네디 스쿨 공공정책 전문대학원에 들어갔고 그레암 알리슨이란 교수를 만나면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경험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알리슨 교수의 지원으로 북한과 국제사회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연구를 하는 동안 백 씨는 책 출간을 제안받았고 1년간의 고민 끝에 과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북한 관련 서적을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백 씨는 수많은 탈북자들로부터 들은 증언의 사실 여부와 전문 자료의 출처 등을 확인하는 데 많은 시간을 쏟는 등 쉽지 않은 집필 과정을 거쳤습니다. 결국 이런 과정을 거쳐 지난해 11월 북한의 숨겨진 혁명을 세상에 내놓게 됐는데요. 책 출간 이후 백 씨는 북한 전문가로 거듭났습니다. 백 씨는 현재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정부가 북한 주민을 변화시키고 결국 북한의 붕괴를 이끌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백 씨가 올해 아시아 소사이어티의 젊은 지도자상을 받게 된 결정적인 요인을 마련한 하버드 공공정책대학원의 그레암 앨리슨 교수는 BOA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백 씨의 연구 노력과 성과를 매우 높게 평가했습니다. 앨리슨 교수는 자신은 백 씨의 조언자 역할을 담당했다면서 백 씨를 별이라고 불렀습니다. 백 씨의 총명함과 독창성, 헌신과 성격의 조합은 자신이 만난 수많은 인재들 중에 매우 빛났고 그의 예리한 분석과 용기, 비전, 그리고 때로는 거친 생각과 추진력이 놀라운 실적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앨리슨 교수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백 씨의 헌신이 공공정책과 국제관계에 대한 접근 방식을 결정했다며 수상을 축하했습니다. 백 씨의 인터넷 블로그에 적힌 빼앗을 수 없는 권리, 우리는 똑같은 인간이다 라는 문구는 앨리슨 교수의 평가의 이유를 엿볼 수 있게 합니다. 지난 여름 미얀마에서 미얀마의 개혁 개방 과정을 연구하고 돌아온 백 씨는 북한은 지정학적으로도 아시아와 미국의 중요한 나라라며 누군가 이 나라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새로운 시야를 열어준다면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김현숙입니다.
네, 김현숙 기자 잘 들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았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뷰의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뷰의 이야기 미국사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은 영국에 파견돼 있는 제임스 멀로를 지원하기 위해서 윌리엄 핑크니를 런던으로 보냈습니다.
우선 그동안 압수해간 물품에 대해 값을 지불하라는 내용은 빼도록 하죠. 징집각서 내용도 그렇고 본국에서 이 협정에 만족하지 못할 것 같다 걱정입니다.
두 분께 한 가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건 징집 문제에 대해 이 영국과 명확한 합의를 이루기 전엔 절대 협정을 맺어선 안 됩니다.
두 나라의 외교 문제에 불을 지르는 또 다른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영국 함정은 체사피크호 앞쪽을 향해 먼저 두 발의 포를 쏘았습니다.
이 시간 이후 발견되는 영국 선박은 이유를 불문하고 미국의 공격을 받게 될 겁니다.
뷰의 이야기 미국사 제16부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의 재임 시기.
미국과 영국 관계는 일촉즉발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두 나라 사이에는 긴박한 전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토머스 제퍼슨은 영국과의 위기에 대해 의논하기 위해서 강요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영국은 미국 선박이 유럽을 항해하려면 먼저 영국의 정박해 허가를 받으라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세 가지 방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영국과 전쟁을 벌일 것인지 아니면 유럽 전역과 무역을 전면 중단할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두고 볼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제퍼슨 대통령은 유럽과 무역을 전면 중단하는 두 번째 안을 지지하며 자신의 뜻을 의회에 전달했습니다.
미국에 드나드는 선박들의 왕래를 완전히 차단해버릴 것을 제안합니다. 외부의 어떤 선박도 미국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미국 내 선박 또한 어떤 선박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지요. 저 역시 이 시점에서 무역 봉쇄가 최선의 방안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두 강대국인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서 남의 나라 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은 전쟁이 벌어지는 건 원하지 않았습니다. 제퍼슨 대통령은 두 번의 임기 동안 정책 수행에 많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정부 빚을 대부분 상환하면서도 세금은 줄었고 전국적으로 교통과 통신 발달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벌였습니다. 이런 때에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자신이 애써 이뤄놓은 업적들이 모두 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했습니다.
무역 봉쇄가 극단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미국 함정이 영해 밖으로 나가면 영국이나 프랑스 함정에 나포될 건 불을 보듯 뻔한 일이죠. 그럴 경우 자칫하면 미국을 전쟁으로 끌어들이는 구실이 될 수 있다는 걸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아직 미국이나 미국의 여러 조치들을 정식으로 인정하려 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두 나라가 냉정하고 상식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외부와 모든 교류를 중단하고 지켜보는 것이 전쟁에 휘말리는 것보다 나은 결정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미국의 상하 양원은 대통령의 제안을 승인했습니다. 의회는 무역 봉쇄 조치가 내려질 경우 영국과 프랑스 전쟁에 미국이 개입되는 걸 막을 수 있다는데 동의했습니다. 1807년 말,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은 유럽과의 무역을 공식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의 무역 봉쇄 조치가 내려지자 미국의 무역업자들과 선박업주, 선원들은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무역 봉쇄로 가장 심한 타격을 입은 사람들은 미국 북부의 공업주들이었습니다.
영국의 선박과 상품을 다 압수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무역을 계속해야 합니다. 어떻게든 물건을 팔아야 돈을 벌 게 아닙니까? 이렇게 들어오는 길, 나가는 길 꽉꽉 다 막아놓으면 물건 생산하고 팔아먹고 사는 북부 사람들은 대체 어떡하라는 겁니까? 물건을 팔아야 직원들 월급도 주고 원료값도 주고 공장을 돌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아, 우리 남부는 또 어떻구요? 저기 보시오, 저 넓디 넓은 농장 땅에 널려 있는 게 다 잎담배인데 저 잎담배를 다 어쩐단 말입니까? 저게 다 영국으로 수출됐었는데 이렇게 무역길을 텅 막아놓으니 담배값이 완전히 폭락해버렸습니다. 아, 담배뿐이면 내 말을 안 합니다. 밀은 또 어떻구요? 밀은 값이 반도 아니고 3분의 1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애써 가꾸고 수확한 밀을 반값도 안 되게 파느니 내 차라리 이걸 길에다 콱 내다버리는 게 낫습니다. 땅 가치도 그만큼 떨어져 버렸으니 이러다가 우리 남부 농장주들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무역 봉쇄 조치로 인한 논란은 집권당인 공화당과 반대파인 연방당의 정치 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연방당 신문들은 제퍼슨을 공격했고요. 연방당 소속 의원은 무역 봉쇄를 비난하는 인쇄물을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연방당은 무역 봉쇄는 나폴레옹을 돕는 일이라며 제퍼슨 대통령이 미국을 프랑스 좋은 일에 쓰는 도구로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방당은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이 제안한 무역 봉쇄 정책을 의회가 중단시키길 바랬습니다. 무역 봉쇄 조치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도 더욱 커져갔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동북부 지역의 상인들이나 선주들, 무역업자들은 비밀리에 수출을 계속했습니다. 어떤 무역업자들은 상품을 캐나다로 보낸 다음 영국으로 수출하는 편법까지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비정상적인 무역 행위를 금지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그래도 수출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규정을 위반하면서 영국과의 비밀 무역을 강행했고요. 이들은 큰 돈을 벌었습니다.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은 무역 봉쇄 조치가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부유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오는 한 주도 알찬 계획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37년 9월 2일 오늘 근대올림픽의 창시자인 피에르 드 쿠베르탱이 74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1863년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난 쿠베르탱은 어렸을 적부터 문학과 역사, 사회, 그리고 교육 문제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쿠베르탱은 이후 교육혁신의 원대한 품을 안고 미국과 영국 등에서 유학하게 됩니다. 유학 중 쿠베르탱은 스포츠가 청소년의 인간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닫고 고대 올림픽 대회를 부활시켜 세계 여러 나라의 청년들을 올림픽 대회로 모아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도록 만들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목표는 결국 1894년 국제올림픽위원회인 IOC의 창설로 이어집니다. 쿠베르탱이 창시한 올림픽은 1896년 제1회 아테네 올림픽을 시작으로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때론 열 마디 위로의 말보다 한 곡의 음악이 힘들고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줄 때가 있죠.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며 따라 부르게 되는 노랫말에 하루가 기분 좋아질 때도 있습니다. 36.5도 우리네 체온과 닮은 따뜻한 음악과 목소리로 여러분께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드립니다. 좋은 가요도 만나실 수 있고 한 주 동안 있었던 다양한 세계 소식 그리고 한 편의 시와 함께 좋은 노래 소개해드리는 시간도 함께 하실 수 있는 차분한 음악 방송 주말의 음악 여행 매주 일요일 밤과 월요일 아침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 10시 30분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과 사랑의 추억 연가가 방송됩니다.